지난번 중간 시대 때의 그 교회 모습과 세상 모습의 그 원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중간 시대가 참 중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되니까 이런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 중간 시대의 모습, 그 중간 시대의 세상 모습과 그 중간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교회 모습과 세상 모습의 그큰 원리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4장과 6장을 통해서 이 세상 도시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그 창세기 4장과 6장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그러면 중간 시대의 교회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야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참 중간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 패턴을. 그 패턴이 구원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데,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 수준에서 그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후, 이제 인간의 역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도시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도시와 세상 도시. 하나님 도시는 세상 도시와 완전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 하나님 도시는 죄짓기 전에도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담이 완전하게 지키면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이제 구원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업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세상 도시에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듯 이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도시의 모습을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구약의 예루살렘도 이 하나님 도시를 예표 수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자체는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올그참 예루살렘의 예표로서 구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도시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그 도시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그 하나님 도시의 시민들로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 도시의 시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도시의 현실을 이제 사는 삶.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어떠한 현실을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도시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시의 시민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은 4장, 5장, 6장을 다볼 텐데요. 그러나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계속 연결이 되겠는데, 근데 지금 저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다음번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 도시는 인간의 도시입니다. 죄에 빠진 자들이 시민이 되는 도시예요. 즉 배교자들의 도시가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봤듯이 이 죄인들이 이 도시를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써먹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그 도시를 바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 도시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그 도시 자체를 뭐 다른 신에게 바치거나 뭐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이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인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건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 숭배. 그래서 세상 도시의 이야기는, 즉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 숭배를 하는 이야기, 인간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도시와 이 인간 도시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4장에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읽으면 이제 무엇이 나와요?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 홍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서부터 6장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 안에서 하나님 도시도 성장해 가고 인간 도시도 성장해 가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인간 도시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오면서 하나님 심판이 내려지면서,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구원 역사는 또 계속 이어져 가죠. 그러니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 시점에서는 그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서 그때가 뭐냐, 하나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걸 구약 수준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그걸 먼저, 그런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보겠는데, 4장 16절서부터 4장 26절까지, 그리고 5장은 뛰어넘고 6장 1절과 8절에 인간 도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인간 도시의 모습이 샌드위치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이에 5장에서는 하나님 도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즉 인간 도시는 가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족보로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셋을, 셋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족보, 그것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에, 그 가인의 예배의 위선을 드러내 보이자 그 가인이 화를 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무척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벨이 너무 미운 거죠. 믿고 미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가인에 의해서 세상 도시가 세워지는데,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질서가 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장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드무사엘을 낳았고 드무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이어져 가는 그 모습인데 이게 세상 도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읽은 내용을 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런 내용들이죠. 이 세상 도시, 먼저 에녹이라 이름 지어서, 근데 그참 재밌어요. 에녹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이 헌신을 한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녹이라 이름 지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바쳐지는 세상 도시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 도시가 세워지고 이어져 가는데, 근데 결국 뭐예요? 그 세상 도시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죄인들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바벨탑 사건에서 이것이 극치까지 가는 거죠.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4절 상반부에 보면은 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게 목적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자기 이름을 알아주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수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지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적 그리스도인데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적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과 비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유명해지고, 뭐, 왜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자기의 이름이 더 드러나니까. 이게 가인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족보가 바로 세상 왕들의 족보, 왕가의 족보입니다. 여기 라멕이라는 자로 이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보시면 가인부터 라멕을 보시면, 더욱더 악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두 명의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갖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제 아, 이게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거죠. 어쨌든 여기 두 명의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 라멕이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어떤 지금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완전 독재 압제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세상 일반 은혜의 뜻이 있었죠. 근데 그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공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몇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도 나와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즉 공평을 얘기하여. 그래서 그 일반 은혜의 그 우리가 그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공평이었죠. 공정. 근데 라멕을 보세요. 창상을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건 공평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창상을 인해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벌써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이 라멕이 왕으로서 지금 어떻게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날카로운 기계 이런 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인간이 만든 무기로 더 인간이 하나님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뭐예요? 일반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그 일반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7배 갚아주는 그런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였는데 완전히 무시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칼이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제 홍수가 옵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금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리고 이 공평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고 있지만, 예, 지금도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세상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을, 제가 항상 그러죠. 세상을 중립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중립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거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최고의 문제는 영적 문제지, 뭐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인종들의 싸움이나 뭐 가진 자가 뭐 없는 자를 뭐이 압박하고 막 이런 문제는요, 사실 두 번째 문제지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그런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갖고 뉴스를 들어도 이 세상 문제로 꽉차 있는데, 그건 사실 문제가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이라고 지금 말해주시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식으로 생각하게끔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을 중립으로 자꾸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홍수가 이제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이 중간 시대의 이 현실들을 보고 이제 끝에 이제 그 중간 시대가 끝날 쯤에 이 적그리스도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지금 여기서는 노아의 홍수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장은 교회 모습이니까 잠시 후에 보고 다시 6장으로 가시면, 6장을 보면은 다시 인간의 도시, 세상 도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6장 1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리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그때의 그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 네필림이라 하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이 유명한 사람이고 용사들이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거인들, 엄청 육체들이 크고 뭐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누구냐, 이거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죠. 즉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근데 이것이 요즘 뭐 교회 전체를 보면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견해를 다 들어보시고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 이 첫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냐? 죄에 빠진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들, 여자들.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천사가 세상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네필림이라는 이런 거대한 인간들을 지금 낳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견해는 제가 많이 배워서 잘 압니다. 왜? 바이올라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제가 거기 다닐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갔을 때 이제 그쪽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견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계속 이 세상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중에 이제 남자아이가 어느 날 태어나는데 그 남자아이가 이제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 사탄이 뭘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남자가 태어나는 걸 망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세상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네필림이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태어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이제 끼어들어서. 그래갖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걸 막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 사람들의 말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족보가 내려오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죄에 빠진 천사들이 이제 끼어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다 해서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홍수가 온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옴을 말씀하시는데, 철저하게 지금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지, 천사들에게도 주어지는 심판은 그런 말은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에 천사들도 이제 완전히 지옥으로 다 떨어지죠. 이 죄에 빠지지 않은 천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 죄에 빠져서 사탄의 부하들이 된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홍수는 지금 천사들을 벌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첫 번째 견해를 갖게 되면은 천사가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인간들도 심판을 받지만. 그리고 저희에게 더 확실하게 이건 아니다 하는 거는 뭐예요? 천사와 인간이 합하여 아이들을 낳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를 예를 드시면서 그 예를 누구를 보여주세요? 천사들 같이. 천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네플림은 진짜 거인들이었어요. 엄청 큰 거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그 거인들이 뭐 전설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네플림,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견해는 안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과 결혼해서 이 네플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건데, 즉, 언약 백성들이 아닌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결혼하는 죄, 이것도 큰 죄입니다. 구약에서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없게, 즉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할 수 없게끔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 아들들을 셋의 자녀로 이해하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자손들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 네플림이에요. 네플림이 여기 용사들이라, 유명한 사람들이라. 근데, 뭐,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그, 뭐예요, 그건? 아무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 왕들이에요, 왕. 즉, 가인의 왕가. 그리고 사람의 딸은 그 백성들. 보통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사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곳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가? 이걸 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로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은다. 그럼 여기 보면은 그 왕들이 신들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솔로몬 왕 생각나시죠? 솔로몬 왕한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솔로몬 왕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꼭 천사들로 볼 것도 아니고, 그거를 꼭 셋의 자녀로만 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부르는 곳이 성경에 나오니까.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으니, 여기는 재판장들, 왕들, 이들이 뭐예요? 지존자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왕들, 그 당시에 그 힘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거기 세상 왕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세상 왕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세상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22장 8절과 28절에 보면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랬는데, 거기 재판장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즉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재판장이란 뜻으로 이해하죠. 왜? 문맥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세상 왕들, 그 당시에 이큰 자라, 그게 뭐 육체적으로 크다는 게 아니라 이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크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자들. 그때 힘이 있던 자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이들의 죄가 뭐예요? 아까도 이 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지만 그냥 많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뜻, 일반 은혜에도 비춰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마음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그냥 원하는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2절 하반부에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힘과 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왕이에요. 그 세상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뭐 세상에 독재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삶을 보시면 뭐 별다를 거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니까요. 똑같은 원리로 세상은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약을 보면서도, 아,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자들,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 큰 자들, 왕들이라 이겁니다. 즉,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왕들, 가인의 왕가. 즉, 이들은 사탄의 노예들이죠. 사탄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666이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두 짐승. 하나는 뭐예요? 이 영적인 수준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와요. 그 짐승은 뭐예요? 세상 왕이었잖아요. 세상 왕들. 세상에서 힘으로 다스리는 인간들. 그들이 사탄의 그 부하들로서 이 세상을 사탄의 뜻으로 지금 모든 걸 해내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세상의 그 왕들이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즉, 중간 시대의 그 기간을 120년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120년이라는 거는 인간 개인이 120년을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들이 그 마지막 심판, 즉 홍수가 오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20년 있으면 홍수가 와서 다 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우리가. 예, 네, 지금 그 얘기예요. 120년 후에 심판이 내려집니다. 즉 120년 동안 중간 시대의 모습으로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 자칭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죽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보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망들. 사탄하고 똑같은 결과가 이제 주어지죠. 두로 왕에 대해서도 에스겔서 28장 9절에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너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왕은 지가 신인 줄 아는 거죠. 지가 뭐 모든 걸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너는 그냥 사람뿐이다. 너는 멸망한다. 너는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도시는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세상 도시에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뭐 대학교 가서 이제 뭐 역사를 배우고 하면 휴머니즘이라는 걸 배워요. 아니, 휴머니즘이라고 클래스 전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인간 업적을 배웁니다. 그 인간의 업적, 최고로 높아지는 그 인간의 수준.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죠. 좋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배우고 인간이 엄청난 수준인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 영적인 문제에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장례식 행렬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걸 뭐 아무리 뭐 좋게 써놓고 뭐 좋게 보려고 해봤자 이 세상은 커다란 무덤이에요. 이 지구가 커다란 무덤이에요, 그냥. 그걸 뭐 어떻게 뭐 예쁘게 쓰면 달라집니까?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게 보면은 아, 이게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자기의 그 이름을 내놓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앉아야 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세상 도시예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도시예요. 인간의 성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 오는 날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고. 왜? 지금 홍수가 온다고 전하고 전하는데 듣질 않아요. 자기네가 왕들이고 자기네가 하나님이고 자기네들이 최고로 잘난 줄 알고 결혼하고 밥 먹고 뭐 자고 뭐 놀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질 못하잖아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세상 보세요. 그냥 먹고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이.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시는 그날까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그대로예요, 지금. 이 노아 홍수 이 사건을 보면 그대로잖아요. 오직하면 8명만 살고 다 죽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이 그 말씀을 안 듣느냐. 8명만 살아요. 다 죽어요. 참 이상해요. 구원 역사를 보면은 그 노아 홍수도 그때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8명만 살아요. 60만 명의 남자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나온 사람 중에서 얘기하면 2명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이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우리라고 뭐가 달라요?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목의 정욕, 뭐 그냥 그 거기에 그냥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좋은 게 보이면 갖고 싶고 육체의 정욕, 예, 뭐 성적이나 뭐 이런 게다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지금 뭐저 나이쯤 되면은 결국 지 자랑하는 거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왕년에 어쨌고 뭐뭘 어떻게 했고 뭐 그게 세상이거든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 잘못됐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적인 걸 찾게 만드시고, 이게 제가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라고 뭐가 달랐겠어요? 그러면 뭐, 기가 막히게 뭐,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막아주시고, 그건 아니라고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아, 이거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 삶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고, 잘한다, 이 소리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믿음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뚜렷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 은혜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 얼마 전에 얘기했죠. 이 사탄이 최고의 지금 그 무기라고 할까요? 물론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 뭐야, 속이려고 하는 거에 최고의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최고 수준의 의로운 삶. 이게 사탄의 최고의 속임수예요.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더더욱이 진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사는 그 삶. 제일 위험한 거야. 왜? 자기는 뭔가 잘하는 걸로 지금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지. 아,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래도 저 짓은 안 하잖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행위.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최고의 속임수가 됩니다. 은혜를 자꾸 부인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잘 밸런스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뭐 행위는 그럼 다 버려버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행위 뭐 하다 보면은 또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자기가 좀난것 같이 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밸런스 못 해요. 아무도 못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위험한 상태구나. 아, 요즘은 내가 그래도, 뭐 이런 것도 하고, 뭐좀 괜찮네.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뭐가 괜찮아요, 괜찮기는. 예수님이 아니면 괜찮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게 정말, 이 인간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세상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시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 시대의 우리들의 현실이 셋의 자녀들을 통해 이제 또 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교회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바른 씨를 주셨다 하미네. 이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장, 창세기 5장이 다 셋의 족보거든요. 이 다른 아들들의 족보는 성경이 다루질 않습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를 다루지만 또 완전하게 다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5장의 이 셋의 족보, 이걸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5장을 다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것만 보고 다음번에 모일 때 5장 속에서 더좀 자세하게 보면서 아, 이 중간 시대의 교회 사람들은 즉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좀 보겠어요. 근데 오늘은 큰 그림을 보죠. 지금 5장의 셋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이 보여지는데 이 5장의 족보가 노아로 끝이 납니다. 노아로 끝이 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데 4장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제가 이건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그 족보를 설명할 때는 누가 뭐 이런 기술도 발명하고 누가 뭐 이런 기계도 만들고 누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믿는 셋의 족보에서는 딱 한마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세상에 뭐 엄청난 발전에 기여하거나 뭐 거기에 무슨 멋있는 걸 내놓거나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 믿는 자는 발명도 안 했고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믿는 자를 전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뭐 세상에서 와할 만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고 뭐 이런 소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왜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좀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내놓고 뭔가 만들고 뭔가 이렇게 발명하고 뭐 그렇게 좀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실까요? 깊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 뜻이 뭐냐? 성경에 엄청난 많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뭐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꽤 많이 가져왔습니다. 따라오시면 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무슨 뜻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근데 뭐 여러분 제가 이거 다안 보여줘도 벌써 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뭐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겠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 자기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즉, 그 주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 이말 아닙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 63편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즉 여기에서 보면 그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주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 이 뜻이 된대요. 이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름을 받는 자, 그 이름의 소유자 밑에서 그분을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호와의 부른다는 것은 그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의 소유자 밑에서 그 이름을 소유하신, 즉, 우리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복종한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이 주님의 그 주님과 결혼하는 현실도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왜 여자가 남자의 이름을 받습니까? 결혼을 하면서 남자의 성을 갖게 되는데 왜 이제 그 남자의 이름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밝혀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뭐 인간끼리 이러는 건 사실 뭐 끝에 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를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 1절에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리라 하라 하리라. 이게 지금 결혼의 그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 우리 수치가 없어지는. 이런 현실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림을 받는 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붙잡는 자죠. 이사야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즉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또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구약을 보면 모세와 아론 성경이 그들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거죠. 시편 79편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이다. 즉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데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4절과 21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즉, 내가 지금 만들어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데 그들이 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시편 89편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 다윗이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즉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창조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즉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은, 이름을 굳게 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리라 원하노라.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다 합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아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시대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면 이제 이거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즉 무엇이 중점이 돼야 되느냐, 무엇이 초점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즉 다른 씨가 주어졌다. 아벨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말이죠. 3장 15절이 이어져 갑니다. 소망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26절 우리 읽은 거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 백성들 4장 17절에 에녹 자기에게 바치는 즉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과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거기 보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인간의 힘을 의지함과 반대죠. 왜?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길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노아가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그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일.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즉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성경에 또 보면요, 그 제단을 쌓는 것과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과 제사와 연관되어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가져왔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에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대강 이해가 가죠, 지금 뭐 하는 건지.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 제사와 여호와의 부름, 즉 여호와의 부름,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죠. 수도 없죠, 또. 여러분도 아시죠? 창세기 33장 2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니,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름을 대신하여 번제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이름과 그 제단, 이 아주 성경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니,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어요. 성막도 어떻게 표현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지금 성막을 얘기하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와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물제를 드리니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면 오늘은 큰 그림만 봤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모였을 때는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거기 뭐 누구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몇 살에 죽었더라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중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거기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중간 시대에 이 세상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걸 좀더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크리스천, 영어로 하면 참 좋아요.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 안에 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표현하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더 자세하게 우리 같이 공부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